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위에서 흐르는 흐름도 있지만 속으로 흐르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 문학 기법에서는 복선, 이 영어로 말하면은 subplot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분석을 하다가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으로 흐르는 그 기류가 있어서 그것이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결과를 미리 예고해 주거나 유도해내는 그 모티브, 이것을 우리는 복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글을 써나가는 작가들은 자기들이 써나가는 내용이 단조롭게 전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 내용이 반전되기도 하는데요. 이 반전되는 모습에 좀 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전반부에서 미리 그 내용을 비밀스럽게 암시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주인공은 뒤에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허준이나 대장금 같은 이 연속극에 보게 되면은 주인공을 보게 되면 전반부에 고생을 너무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억울한 자리에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그 작가가 허준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전에 앞부분에 미리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읽더라도 이런 복선까지 파악하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보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이나 드라마 속에 복선이 가능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소설이니까, 드라마니까 이 글을 쓰는 이 작가의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작가가 소위 말하면은 전지적 작가의 심정으로 그 글을 써내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전지적 창조주의 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지적 창조주의 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전지적 창조의 심정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저들에게 이미 복선을 다 깔아놓고 부를 때 부르셔서 저들의 그 미래의 좋은 모습을 위해서 차근차근 일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이건 무슨 일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잘못 해석해서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심어놓으신 그 복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양준일 씨라고 아십니까? 요즘 이 한국에는 양준일 신드롬이 생겼습니다. 뭐 이 코비드 19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그리 넉넉지 않게 웨이터 생활을 하는 우리 재미교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20살에 한국으로 나가서 가수로 데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자,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국에는 신승훈이, 김건모 이런 이 발라드풍의 가수들이 인기가 많은 그런 때였는데 이 양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뷔를 하면서 부른 레베카라고 하는 이 노래가 그 당시로서는 아주 독특하고 획기적인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댄싱하는 것도 아주 강렬해서 소위 마이클 잭슨을 연상케 할 그런 정도로 되어졌고 그 패션도 아주 펑퍼지만 꽃무늬 첨단 패션으로 데뷔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991년이에요.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이 서울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른 다음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폐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가 2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지만은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라도 그 사람 한국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의 연예계 그 무대에 서려고 하면은 한국말을 잘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양아치와 짱아치도 구별 못할 정도로 한국말도 잘 못하고 방송 중에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방송국 PD는 출연도 안 시켜주고 작가는 무슨 글도 안 써주고 심지어 한국에서 체류하는 그 비자 익스텐션을 연장해주는 그 체류하는 데에 관리 직원조차도 야 너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싫어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재개해 보겠다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브이트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한국에 갔지만은 기획사에 사기를 당하고 결국은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접고 미국 플로리다에 돌아와서 어느덧 지금은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각광받기 시작을 했고 이 대중음악의 리트로핏 현상 때문에 옛날 곡들이 다시 유행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은 그의 팬클럽만 수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나 뭐 BTS, 방탄소년단 이 사람들이나 한다는 그 지하철 광고판이 세워질 정도로 이 양준일 신드롬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슈가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문화생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석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해가지고 인도에 나가는 그 슈가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양준일이가 초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자인 유재석이죠. 이 사람이 한참 나중에 인터뷰를 하다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과거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준일이 그러니까 지금 50대 양준일입니다. 과거의 20대 30년 전에 한국에 가서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50대 양준일이 20대 양준일 자기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준일아 너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너가 그렇잖아. 너 인생 퍼펙트해. 그러니까 곧 출연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감탄을 하면서 이야 존재가 알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도 실렸어요. 오래전부터 이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절토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직업이 예술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예술가 아닙니다. 삶이 예술입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이 가수 양준일 씨만 이렇게 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요 오히려 더 극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어릴 때 양치며 들판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집에 손님 찾아왔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이세에 이세가 이 다윗의 아버지였거든요. 이세 당신의 8명 아들 중에서 차기의 왕을 택하라고 나를 이 시간 보내셨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 이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 8명을 다 불러가지고 선지자 앞에 세워야 되는데 이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여차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차기 왕으로 선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 유명한 전투에 나가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어린 나이에 아주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기 군사 3,000명을 동원할 만큼 아주 혹독하게 그를 핍박을 했습니다. 세상도 그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울왕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이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이 다윗은 이전에 자기가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인 그 지역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가 연기를 해가지고 겨우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생각할 때에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려서는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선지자로부터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사울도 인정하지 않지 백성도 인정하지 않지 온 나라가 이 다윗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는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에 그 인생의 복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을 세우도록 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이 다윗은 온갖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들에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정복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가지고 이 고난당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오늘 네가 다굴기 전에 내가 날 세 번 부인하리 하셨던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 비자 앞에서 부인하는 그 장면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마치 참 드라마틱하게 아주 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을 했을까요? 더구나 수제자인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모습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택했는데요.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마가복음이나 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사가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부사가 몇 개 나오죠?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부사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았다고 그랬죠?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 여기 멀찍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하면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아랫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있었다고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문 밖에서 서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멀찍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인했던 이런 일이 있었던 그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대가 몇 년이죠? 33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고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33년 사셨으니까. 주후 33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연도는 언제 기록이 되었나요? 이때부터 한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후 33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현장에는 사복음서를 각자 기록했던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직접 본 것처럼 이 누가는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이렇게 기록을 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이 일이 한참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이전에 어린 비자 앞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와 예수님 사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 지난 3년 동안에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자기 사이에 뭔가를 두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부사로 표현하면은 멀찍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도 그렇게 되었고, 결국 그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다고 어느 날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유대 사람 마태와 의사인 누가는 훗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에 동일하게 멀찍이라고 하는 부사를 넣어서 그 내용에다가 기록을 해두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멀찍이. 요즘 같은 얘기를 하면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네, 내가 있어요. 하나님, 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시면 주님이 살아계시라는 증거로 제가 확실히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좋으셔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은 분이라고 하면 이러시지 않겠어요? 야, 넌 나와 너 사이에 언제나 뭔가를 집어넣고 있어. 그거 좀 빼면 안 되냐?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공간복음서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그 장면이 잘 이렇게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 5장이거든요. 여러분 밤새도록 이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툭 쳐져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자기 배뿐만이 아니라 자기 사촌인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물고기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물고기 이것을 집어넣어서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뛰어난 어근 탐지 능력과 내 물고기 잡는 기술을 합쳐가지고 우리 함께 돈 한번 잘 벌어봅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물고기를 넣으면은.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선생님하고 부르던 그 명칭이 주님이라고 바뀝니다. 예수님을 주님 이러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자기를 스스로 바라보게 되니까, 아 그래도 나는 업으로서 능력도 있고 노력도 하니까 처자뿐 아니라 장모까지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하는 이런 소리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게 되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물고기도 없애고 고기 잡는 기술도 없애고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경험도 다 없애하고 주님의 시선만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결과 주님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가롯 사람 유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제자가 될 때 그는 열혈당파 당원이었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뭘 집어넣느냐고 하면은 자기 나라의 독립, 이 유다의 독립을 두었습니다. 또 유다는 어떤 때는 주님과 자기 사이에 돈을 두었습니다. 은삼십을 두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그 사이에 두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주님과 생각할 때에 늘 사이에 두고서 늘 생각했던 그 유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적이 없습니다. 부를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선생님, 기껏해야 선생님이었어요. 주님과 자기 사이에 언제나 뭔가를 끼워서 생각했습니다. 데나리온을 끼우고 은삼십을 끼우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끼우고 늘 끼워서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 믿으려고 하는데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이렇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여지를 좀 남겨놓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대놓고 이런 얘기하지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일에 인벌브 안 하는 게 좀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니 저 멀찍이 물러서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분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폭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이유되고 저런 이유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여지를 두고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제가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첫 사람 아담입니다. 한 사람도 소개해 볼까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하와입니다. 여러분, 전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도 전적인 순종,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의 자리에 서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여지를 두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여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것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한 거란 말씀이에요. 거리를 두는 믿음, 여지를 두는 믿음, 결국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불순종과 불신을 품고 살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윗이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이고, 뭐 아버지도 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저 양 키우라고 맡겼던 거 아버지 양 몇 마리나 가져다가 친구들하고 놀러나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을 키울 때 정말 이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온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 걸고서 그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런 복선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양처럼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 목자와 같은 왕, 그런 왕으로 나중에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COVID-19 때문에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질병이나 재정적인 손실이나 내 마음 흔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복선으로 여기고 앞으로 그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그런 신앙인으로 여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삶을 보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품은요 마치 소설을 전지적 작가의 심정으로 보게 될 때에 그 소설 속에 숨어있는 그 실마리 하나하나를 발견하면서 야, 참 재미있다, 참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전지적 창조의 시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주입하는 잘못된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거리를 두었어요.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예배 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출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바로 출정해야 된다는 명분을 따라가지고 사무엘 그 선지자를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물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가지고 보십시오. 아닥 왕과 이 싸울 때에 아닥 왕도 죽이고 아닥이 가진 모든 재산 가축을 다 죽여 없애라고 명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머릿속에 계산을 합니다. 이 아닥 왕을 생포해 가면은 정치적으로 아주 훨씬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죽여 없애버리라고 하는 양과 염소들을 보게 되니까 아, 그 짐승들이 참 싫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런 명분을 내세우죠. 이 좋은 양들을 가져다가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아주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탐욕과 세상의 계산이 그 속에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벌받지 않아요. 여러분 룸이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룸이 인생 사는 것은 사울 왕의 인생이에요. 범죄한 아담의 인생이요. 그것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 여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절대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질적인 요소로 우리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룸이 없어야 돼요. 여지를 두지 마세요. 믿음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복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바로 그 문구입니다. 6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닭이 울게 될 때에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이렇게 딱 서로 마주치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6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는 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는 그 앞부분에 여러 번 이 다른 증인들의 시선을 말하잖아요. 56절에 보면은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를 많이 노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또 58절에 이 비슷한 말이 나오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그 사람 예수와 함께한 배 아니요. 또 59절에 보면은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지요.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지금 이 베드로 고발하는 사람들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사실 이 고발자들이 어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등 돌린 배신자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을 봤다 하는 이 얘기는 어디에 있던 누가 언제 봤다는 얘기입니까? 이전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그때에 그 앞에 제자들과 함께 회중 속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목격했던 그 사람, 그런 회중 속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시선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을 보고서 그 제자들을 힐라라고 이 고발하는 멸시하는 눈으로 자기들의 안목을 사용한 사람들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 앞에 예수님을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고발하는 그 세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 그 시선을 대조시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세 사람의 눈은 멸시하고 비판하고 힐난하기 위한 그런 눈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여기 똑바로 봤다는 말은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죠. 지금 예수님은 매질과 채찍질을 당한 그 치욕의 현장 속에서도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계속 시선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선을 통해서 눈으로 하신 그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얼마 전에 예언하지 않았냐? 괜찮아, 괜찮아. 네가 부인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이미 널 용서했단 말이야. 힘들지? 일어나자. 나는 너와 항상 앞으로도 함께 같이 있을 거야. 이런 주님의 시선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했던 베드로는 이때 아주 비통하게 울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자기 사이에 여지를 두고 멀찍이 따랐던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본래의 초심,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밖에 저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시선을 인식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자기 사이에 여지 두었던 그는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금년도 사순절 기간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어려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읽고 또 보고 그러는데 요게벳의 시선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지요? 아무리 천한 백성이지만은 아들을 낳아서 이제 좀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린 자식, 이 아들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강에 띄웠던 그 어머니,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대상자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개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히브리어로 개바라고 하죠. 갈대상자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상자만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뜻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도 구원의 상자고 여기 갈대 상자도 구원의 상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자 속에 자기 아들을 넣어서 그 바다, 그 강 위에 띄울 때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강가에 띄우는 이 어머니의 이 마음에는 눈물이 흘러요.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요게벳의 눈물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한 어머니의 슬픔이었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보는 가운데 어떤 한 작가가 그 눈물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으로 승화시켰던 그 작곡했던 것을 보고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서 바꾸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여태껏 우리는 주님의 복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때는 화도 내고 분내하고 걸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이 영적인 복선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시선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서 정말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요게벳의 노래를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